오늘 제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입니다. 제가 사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은데, 이게 저기 방에서 경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을 조금 줄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집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읽어주시고, 예배당 쪽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더니,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 뿐 아니라 타국인까지 서니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전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한 것과 같았더라.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세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세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는 위쪽이고 가나안 땅에서 보면 아래쪽인 그 중간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대답이 굉장히 불신앙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혹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낙담시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40년이 다 찼을 때에 모세도 이제 거기서 함께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힘은 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신약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 말이 예수인 것이고, 히브리 말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의미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요르단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남북으로 거의 일자로 가로지르고 있는 그 요르단강의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고, 그곳이 이제 여리고 쪽이었습니다. 여리고 그 건너면은 여리고를 딱 맞닥뜨리는 그 지점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해의 거의 윗부분, 맨 꼭대기에 그 바로 위쪽 육지 쪽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맞닥뜨렸을 때 이 여리고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6일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이들이 전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맞닥뜨린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의외로 이 여리고보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아이성까지를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달려간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장소는 여기 지금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기에서는 여기 에발산으로만 나오지만, 이 지역은 세겜입니다. 세겜. 이 약속의 땅의 이제 허리 부분에서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진입을 한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곳이 이제 세겜 지역인 것입니다. 이 장소, 이 장소에 도착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자마자, 요르단강을 넘어오자마자 드릴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전쟁이 일단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헌물을 드리진 못하고, 첫 번째로 이제 희생 헌물을 좀 맘 놓고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이 세겜 쪽인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다. 이곳이 세겜입니다. 왜 그러면은 세겜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곳이 세겜인가? 그 이유는 이 땅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자기의 조상들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거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이제 쌓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안이 다 우상 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이제 제단을 그곳에 이제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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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짜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이 세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거의 한 700년쯤이 이제 흐른 시점인 것입니다. 세겜은 또한 이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잠깐 정착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이제 장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우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맞닥뜨리시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겜,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것이고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자에게, 그러니까 반이방인이죠. 그 이 사마리아는 반이방인이었던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제 그러한 장소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 세겜에 바로 이렇게 그 세겜의 근처에 있는 산 두 개가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세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두 산 모두 해발 1000m를 넘지 않는 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은 한 855m 정도, 그리심산은 한 920m 정도, 그리심산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는 남북으로 있는 마주보는 두 산 사이에는 한 200m 정도의 그 평원이 이렇게 골짜기면서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찍어 놓은 그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리심산은 조금 더 이렇게 나무가 좀 잘 자라는 그런 산으로 되어 있고 에발산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명하는 산인데 그리심산은 복을 명하는 산이고 그런데 그리심산 복을 명하는 그리심산은 이 수풀이 좀 우거진 그런 산으로 되어 있고 저주를 명하는 이 에발산은 굉장히 그 좀 벌거벗은 민둥산처럼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에발산 쪽, 이 민둥산이 에발산 쪽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산이다. 그래서 늘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무가 좀 자라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세겜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희생 헌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에발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이 화평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지파의 반은 저쪽 북쪽 그리심산 쪽에 서고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여섯 개 지파는 이제 남쪽에 에발산에 서서 서게 하고 나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것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같이 한번 좀 보십시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명령을 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이 두 산은 요르단 저편 곧 해지는 곳에 있는 길, 즉 길갈 맞은편 모래 평야 옆 평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소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쌓고 화평 헌물, 번제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돌들, 큰 돌들을 몇 개를 세우고 나서 그 돌들의 율법을 거기다 새겨 놓게 됩니다. 아까 여호수아 8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에 보니까, 자,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보셨는데 2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7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아,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석회를 바르랍니다. 여기 아까 여호수아기에는 이런 말씀은 일단 생략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초에 명한 명령에는 보니까 석회를 그 돌들의 표면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끈하게, 큰 돌들의 표면에 매끈하게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직전까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 말씀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과 함께 받았던 그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소한 창출레민 신명기 전체를 이제 일컬어서 우리 토라 이렇게 이제 부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 잠깐 이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학자가 책상에 앉아서 뭐 연구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자 한자가 적혀 나간 것입니다. 그게 쌓여 있는 것이 이제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소설 쓰듯이 조작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주네 하나님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되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까 나온 거죠. 여호수아에서도 너는 온전한 돌들로, 아,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을 온전한 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가공이 들어가지 않은 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어떤 장소, 도구,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그 인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현대의 그 이제 예배당 교회라고 불리는 이 예배당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같은 것들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완전한 돌, 그러니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깎지 않은 돌, 이런 것들로 쌓은 제단과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너희는 온전한 돌들로 주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네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아,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아까 여호수아에서 드렸지요. 이게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으며 주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잘 주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어떤 절차를 잘 이행하는 것, 우리가 앉았다 일어섰다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서 뭐를 하고 정교한 절차에 따라서 뭐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참 위축된 가운데 전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좁은 자리, 불편한 자리, 어색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 와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쪽에서 이제 에발산에 모세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돌 큰 돌들을 세우면서 회반죽을 거기에 발라서 거기에 율법을 이제 새겨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백성이 양쪽 산들에 나누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 다 그들 가운데 섰고,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온 회중과 어린 것들과 여인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의 그 10몇 절인가요? 11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지파가 어느 쪽에 서는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는 여섯 지파가 서는데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심산에는 나머지 여섯 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서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여기 한 지파로서 같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르벤 지파, 르벤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르벤이 좀 범죄한 아들이었죠. 단지파 굉장히 조금 지파 전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좀 사악했죠. 뭔가 좀 그 에발산에 섰던 지파들이 조금 그런 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래쪽에 선 지파들은 다 옳았냐, 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여섯 지파씩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이 선포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신명기 27장에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 11절서부터는 이제 누가 어디에 서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입니다. 이게 보면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주세요. 아, 누가 말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서서 듣게 되는지를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자, 이제 아까 여호수아기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신명기 27장에는 이제 이들이 외쳤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곧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즉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지게표라는 게 이제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걸 슬쩍 옮겨버리는 거죠.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눈먼 자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내었은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기 장모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대가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왜? 이걸 확인하지 않는 것도 지금 저주받을 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총 12개의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데, 여기에 이제 10계명에 해당하는 뭐 1계명, 5계명 이런 데 해당하는 1, 2계명 또는 5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도 있고, 또 이 여러 항목이 보니까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도시들에서도 수도 없이 매 순간 일어나는 범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예전에는 한편에서 이제 이렇게 외치면 반대편에서 아멘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했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그것보다는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향해 외치라 그랬어요. 물론 레위 사람들 그 지파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지금 그리심산에 이제 이쪽에 남쪽으로 이제 서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 레위인들, 특별한 레위인들이 아마 이제 선발이 되어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 여러 명이 외칠 때 이제 미리 이제 그거를 좀 연습을 했겠죠. 안 그렇겠어요? 아무려면 연습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열 명이 있다 그러면 열 명이 또박또박 한 단어씩 이렇게 외치는 것을 연습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넓게 퍼져 가지고 외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대표 한 사람이 이것을 외칠 때에 맨 앞쪽에서 외칠 때에 저쪽의 사람이 봉화 이렇게 봉송하듯이 저쪽에서 그 말을 이제 들릴 만한 정도 거리에서 듣고 또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듣고 전달하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일까요? 인원이 몇 명쯤 되죠? 예? 온 백성이니까 지금 예, 지금 저기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애들이며 여자며 노인네 뭐 이렇게 하면은 노인네? 아 죄송합니다. 노인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200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만 명 저쪽에서 있고 100만 명 이쪽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 운동장에 그 뭐 몇십 명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서 있고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외칠 때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이제 지체 한 분께서 그 오병이어 이런 거 할 때 그 어떻게 그게 소리가 다 전달됐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었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그리고 또 지금 골짜기, 그러니까 좀 완만한 골짜기를 둔 산이라는 걸 생각할 때 소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퍼져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이것이 메아리 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외치면 그러면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외치면은 이 북쪽에 이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미안합니다. 북쪽에는 이제 어쨌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섯 지파가 있고 남쪽에도 이렇게 서 있지만 아멘은 누가 외친 겁니까? 아멘은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이 외쳤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그러니까 그 뭐 200만이면 200만 양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아멘 한 것이고 화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서 있는 위치가 이제 복을 명한 산이냐 이제 화를 명한 산이냐만 이제 서 있는 위치만 다른 것이고 듣고 아멘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자, 이때 선포된 특별히 여기 지금 복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없고 화에 대해서 선포한 12가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저주의 말씀, 이 저주의 내용들은 전부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 24절부터 30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저주의 말씀 중에 나왔던 뭐 누구와 눕지 말고 뭐 하는 그런 말씀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런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 거주민들, 이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토해내지 않고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말지니 너희 전에 그 땅의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를 명했던 저주를 명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냐는 것입니다. 지금 세겜 지역에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한 산에서는 복을 명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명하는 산인데 이 제단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쪽에 이 제단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로 저주하고 싶으셔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렇게 명하게 하셨던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명하는 이 산 쪽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이고 나머지 하나가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돌들을 그곳에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평평하게 한 뒤에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복제해서 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제해서 아주 분명하게 very plainly 누가 봐도 딱 보일 수 있게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새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신명기 27장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아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라도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도 다 서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쉽게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해 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기록한 이 돌들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야,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주를 퍼부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셨으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 누군가가 그 교통신호를 어겨서 범칙금을 내지 않게 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통법규를 어기기 쉬운 지점에 누구나 다 잘 보일 수 있게 경찰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차를 보는 사람은 알아서 그거를 지켜요. 그러므로서 딱지를 안 뗍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소위 함정 단속이라는 걸 해서 티켓을 많이 범칙금을 많이 뜯어낼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커브길에 천천히 돌아야 되는 커브길에 딱 안 보이는 지점에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전벨트 안 한 사람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범칙금을 매기게 되죠.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선명하게 큰 돌에 선명하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 이거 보고 너희 저주받지 말아라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워놓으신 또 하나가 제단인 것입니다. 제단은 뭘 하는 곳입니까? 범죄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죄가 덮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그렇죠? 율법도 주시고, 그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제단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레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제단, 이것은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이들이 금방, 이렇게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안 족속의 행습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부패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제책을 어디에 주시는 거냐면 축복의 산에 주시지 않고 저주의 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 이것은 이제 이곳에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이 드려졌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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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을 거쳐서 오시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의 언덕, 저주의 산, 골고다, 골고다의 문자적 의미는 해골의 장소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단, 그것도 그래서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겜, 그리심산, 에발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급하게 달려간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경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크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두 산에 백성이 나눠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발산은 율법의 산인 것입니다. 율법의 산. 은혜의 산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사망을 선고하는 그러한 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산에 또 뭘 마련하셨냐? 죽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신 바로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명하는 그리심산에는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에발산에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뭘 명했는지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인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뼛속까지 죄로 그 물들어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발산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명하는 에발산에 선명한 율법을 기록한 돌과 또 희생 헌물을 드릴 제단을 함께 마련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내가 받을 복, 내가 누려야 할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것들 이것으로만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을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 현대교회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에발산에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심산 쪽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참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뭘 더 강조하시냐면 에발산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전부 뭘 얘기합니까? 그리심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 성공, 번영 이런 것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에발산의 이 저주의 말씀,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희생 헌물로 돌아가신 이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희귀하거니와 선포되어도 아멘 아멘 굉장히 참 서글픈 그러한 세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교회 내에서 그리심산의 외침이 아니라 에발산의 외침이 훨씬 더 많이 깊이 풍성하게 외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에발산의 이 깊은 뜻을 꼭 깊이 깊이 생각하셔서 꼭 깨달음에 도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받으시고 꼭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좀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